7번 언중유골 제24화 조선의 명과 교육과 장자크 루소 이승권 인생 만사의 운명과 기륭화복을 점치는 음양학을 맹인에게 처음 가르친 기관은 서운관이다. 조선 태조 때 음양학을 가르치던 정구품의 훈도 두 명이 있었는데 1445년 세종 27년에 이르러 나이 어린 총명한 맹인 10명을 선발하여 서은관 훈도사에서 5명이 음양학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국립특수교육의 효시를 열었다. 세종은 대궐내에 건물을 마련하고 사흘에 한 번씩 맹인들이 음양학을 배우도록 했으며 간소와 노비를 두어 교육을 돕게 하였다. 맹인을 가르치는 훈도는 삼가지를 이용한 숫자 배열 학습, 배운 내용을 암송하는 재창 학습, 손을 사용하는 수장 학습 괄호 열고 손수, 손바닥 장 괄호 닫고를 활용해 교육하였다. 특별히 3일에 한 번씩 배우도록 정한 이유는 당시 맹인들은 책이 없어 모든 내용을 외워서 공부했으므로 하루는 배우고 나머지 이틀은 집이나 명통사에서 연습하도록 했던 까닭이다. 이렇게 음양학을 배운 맹인은 전보급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으며 자파 과거 시험인 취재에 응시하여 검교직이나 서은관의 체하직에 올라 녹봉을 받으며 공직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이후 세조 때 음양학은 명과학으로 서은관은 관상감으로 이름이 개칭되었다. 또한 1474년 성종 5년에 관상감 제조가 상관하기를 설립한 지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학업을 성취하는 자가 적고 또 새로 소속될 자가 없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괄호 열고 중략 괄호 닫고 전례에 따라 체하직 2명의 잡직을 신설하여 맹인을 모아 학업을 수련하는데 위임하소서라 하였으므로 관상감의 명과 교육이 막을 내렸다. 그러나 관상감의 교육은 사라졌지만 명통사를 거쳐 맹인회관 역할을 하던 이정숙의 집에서 명과 교육이 계속 이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며 효종 때 맹청이 설립되면서 이를 통해 명과 교육이 계속 실시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1894년 갑오개혁 때 관상감이 폐지되고 맹청 역시 쇠퇴하면서 오랜 세월 이어져온 맹인에 대한 명과 교육도 맥이 끊어지게 되었다. 1762년 장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과 교육소설인 에미를 출간하여 자연주의에 입각한 사회개혁 및 교육 이념을 역설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는 약자가 없었기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았고 꾸밈없는 덕이 지배하였다. 그런데 사유재산이 인정되면서 땅에 울타리를 치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주인과 노예가 생겨나면서 빈부의 격차에 따른 사회 불안이 고조되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부자들은 약자를 설득하여 국가와 법률을 만들었는데 법적인 지배권을 부자들이 변질시켜 인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문명이 자연적인 인간 생활을 왜곡시켜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악이 산출되었으니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루소는 권한다. 자연 상태에서 누린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루소는 구성원 전체의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국가의 정당한 지배를 인정하는 사회계약론을 주장하는 한편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을 그린 에미를 통해 자연주의에 입각한 교육 이념을 제시했다. 에미를 통해 루소는 아동은 자유롭게 오직 자기의 소질에 따라 항상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한다. 고하여 아동 중심 교육을 강조했다. 아동의 발달 단계에는 내적 질서와 통일성이 있으므로 교육은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독특한 흥미와 호기심을 반영해주되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역할에 그쳐야 한다. 그래서 아동에게 학문과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아동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안내해야 하며 필요할 때 진리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교육은 아동의 선한 본성을 인식하여 사회의 악덕이나 옳지 못한 정신에 의해 아동의 마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라 했다. 그 과제는 인간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하는 모든 사회생활의 영향을 없애는 데 있으며 모든 반자유적인 것들, 곧 관습과 규칙은 물론 기독교의 가르침마저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유재산을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한 루소의 사상은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혹시 불평등의 기원은 사유재산의 문제에 앞서 노동이 어떤 대가를 받았을 때 더 능동적으로 일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온 것은 아닐까. 루소는 자신이 낳은 자녀 5명을 시끄럽고 양육비가 많이 든다며 모두 고아원에 보냈는데 아동의 성선설을 믿은 그의 이상만큼이나 현실이 녹록지는 않았던가 보다. 몇 년 전 딸아이를 키우는 지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요즘 아이들 욕 중에 너 장애인이야? 라는 욕이 있다고 했다. 일반 학교의 비장애 아동들이 장애 아동을 대놓고 괴롭히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시각장애 자녀를 둔 엄마가 있는데 맹학교에 보내야 할지 일반 학교에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했다.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장애인을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자는 통합교육의 이념이 도입되었다. 통합교육의 장점은 비장애 아동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행동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분리교육의 부정적 영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과연 통합교육이 사회적 기술 향상과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같이 교육한다고 장애 인식이 좋아질 것 같았으면 최소한 장애인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인하학교 같은 장애인 시설 종사자 중에는 장애인 차별이 없었어야 한다. 왕따 괄호 열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괄호 닫고의 이짐에 괄호 열고 집단 따돌림 괄호 닫고에 은근히 따돌린다는 운따까지 횡행하는 일반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챙겨주는 비장애 아동은 몇이나 될까. 각자 살아가기 바쁜 비장애 아동들과 교류를 맺기 위해 우리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까. 행여 사춘기를 맞은 우리 아이들이 비장애 아동들의 이성교제를 보며 남모를 소외감에 젖지는 않았을까. 일반 학교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을 아이들을 염려하며 부디 너 장애인이야? 라는 욕으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상으로 언중유골 음성 안내를 마칩니다.